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동북부 뉴욕의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자 은행인 JP모건이 이번 주에 이 Second Chance Hiring, 바로 제2의 기회 채용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게 골자인데요. 지난해 이 회사가 뽑은 신입사원 가운데 10%가 전과자였는데요. 한 2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풍기문란, 마약 소지, 약물 복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 150개가 넘는 도시와 군에서 이 금지 상자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전과 기록 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JP모건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1960년대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이 전과자들은 여전히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인데요. 이 미국에서 교도소를 거친 500만여 명 중에 27%가 무직이라는 통계자료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전과자들 가운데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에서 900억 달러 정도라고 JP모건이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 JP모건 외에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도 전과자 채용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은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뽑거나 직접 재소자를 교육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JP모건 투자 은행이었을까요? 은행 강도 전과자들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리사 오노가 부릅니다. Pretty World 들어보시죠.
understand love. We'll hang a little sign that just says paradise, population two. I know together we can make a pretty world for me and for you. For you.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가짜 정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폴 호너라는 이름의 가짜 뉴스 제작자는 누구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에 무기를 팔았다고 확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자, 이런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에서 수십만 건의 공유와 반응, 댓글을 만들어낼 만큼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런 만큼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나 정보를 필터링해서 거짓 정보라고 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미국, 인도 등 40여 개 나라에서 가짜뉴스 확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최고 경영자는 21일 거짓 정보가 담겨있는 게시물에 거짓 정보라는 문구와 함께 회색 화면을 덮어 흐릿하게 보이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선 후보들이 페이스북 광고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보여주는 경비 추적 기능을 추가하고 선출직 공무원이나 출마 후보 등 해커나 외국의 적대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의 계정을 보호하는 장치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 역시 가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TEM. STEM, STEM. STEM은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공학, mathematics, 수학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공계를 뜻하는데요. 미국의 학부생들의 선택 과목이 이 STEM 과목으로 크게 몰리고 있고 반면에 인문학은 점점 줄고 있다고 미 국립교육통계센터가 2008년 금융위기 후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선택자가 늘어난 전공은 헬스케어 관련 전공이었는데요.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무려 97.7%가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공학이 88% 늘었고 이후 공학 67.8% 또 수학 순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국토안보 관련 전공이 42.6%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국경수비대 등 국토안보와 관련된 일자리를 크게 증대시킨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전공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영문학이었는데요. 같은 시기 25.5%가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학을 포함한 철학이 22% 줄었고 외국어 관련 전공과 교육학이 각각 16.7%와 16.3% 줄었습니다. 노동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공계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8만 7천 달러로 4만 5천 7백 달러인 비이공계 종사자의 평균 연봉의 거의 2배에 이릅니다. 미국 내 이공계 업종 가운데 고용의 대다수가 컴퓨터와 정보 시스템 관련 직업인데요.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컴퓨터 사용자를 돕는 전문가와 컴퓨터 분석가, 기술과학 분야 제품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고용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공계 종사자 가운데 천문학자, 보존과학, 수리과학 직종은 모두 각각 2천 명 미만의 고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미 국무부가 주한미국 대사관저 기습 침입과 관련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번 사건은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 침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입니다. 지난 18일이었죠.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서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미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은 과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환영대회 또 반미 시위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친북 성향의 단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과 회원들 7명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서 대사관저 마당에 진입했습니다.
네, 자, 이 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침입한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과 한국이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미군 지원군 5배 증액 요구하는 해리스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이런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방위비 분담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네.
또 관저 대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앉아서 대문을 두드리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학생들의 대사관 점검 오래 지속되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끌어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사관저 보안요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했던 2명을 각각 건조물 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서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이유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2019년 10월 18일 오후에 약 20명의 한국인들이 주한미국 대사관저 단지에 불법 진입했고 관저에 침입을 시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단지 내로 진입해서 불법 침입자들을 체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요. 미 국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일단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주한미국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촉구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또 주한미국 대사관 역시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국무부는 우리는 이번 사건이 14개월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대사관저 불법 침입 사례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한국 외교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외교부는 이번 침입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에 주한미국 대사관과 대사관저의 경계 강화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14개월 만에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앞서 지난해 9월에 벌어졌었는데요.
예.
한밤중에 중국 국적의 한국 동포 여성이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서 돌아다니다가 관저 근무자에게 적발당해서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다만 이 여성은 한국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등 미국 정부를 뚜렷하게 겨냥했기보다는 그런 일단 해프닝 이런 걸로 보여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반면 이날 벌어진 사건은 진보단체 학생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벌인 시위였는데요. 반미 시위라는 점에서 1980년대에 벌어졌던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관련 기사네요.
네, 맞습니다. 대사관저 침입과 관련한 해리스 대사의 반응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
해리스 대사는 한국 진보 대학생들의 대사관저 난임 농성에 대해서 14개월 만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당시에 사건 당시에 해리스 대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비슷한 시간에 해리스 대사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당시 리셉션에는 해리스 미국 대사와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 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포함한 한국 주재 111개 나라 대사와 17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있었는데요.
네.
해리스 대사는 2시 34분쯤에 녹지원에 도착했고 자리 배치는 나가미네 대사와 추거홍 대사 등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오후 5시에 문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5시 40분쯤에 먼저 자리를 떴는데요. 문 대통령이 녹지원을 떠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리스 대사가 대사관저 침입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한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가 나가미네 대사 등과 함께 앉아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대통령보다 먼저 자리를 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보통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보안 등을 이유로 통신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외국 사절단을 초청한 만큼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해리스 대사가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해리스 대사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해리스 대사는 이번 사건은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으로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제 집에 들어오려 했다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19명이 체포됐다면서 시위대 관련 대처를 잘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경찰에 감사를 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미 대사관저를 기습 점거해서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서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친북 성향단체 대학생 진보연합, 약칭 대진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단체 회원 4명이 모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또 대진연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여서 사전 모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또 재판부는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2명에 대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가담경위나 정도,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담장 밖에서 대사관저 경비 경찰관을 방해하는 수준에 그쳤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기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입을 연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열린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또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면서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특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면서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와는 크게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면 현재 북한하고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봤느냐고 물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는 11번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람, 즉 김정은 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존경심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밝힌 뒤에 김 위원장이 나의 전화는 받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과거에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된 발언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거라서 주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발언을 시작하면서 그래 어쩌면 언젠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
아직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해결에 대한 일부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11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김 위원장이 받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인가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물론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거짓말에 해당하는 자체 기준인 피노키오 4개를 부여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 전 국장은 자신이 참여한 북한 관련 모든 논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흥미를 보인 적이 없다고 언급한 내용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네, 네 번째 기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된 지 25주년을 맞아서 당시 합의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얘기를 들어본 기사인데요. 당시 협상 주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Goal would be having a negotiated settlement that gets the denuclearization we want. I mean, that's what I tried for 25 years ago and I'd still be trying for it.
그게 바로 25년 전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었고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그럴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 자,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된 게 25년 전이죠. 1994년 10월 21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해체할 것이라며 전 세계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된 겁니다.
네,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네. 자,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미북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당시 미국 대표들 제네바 기본합의 25주년을 맞아서 뭐 감회가 남다를 것 같나요?
네. 저희 BOA가 당시 협상 주역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년 전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었고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그럴 것이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의중을 알아보기 전에 협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당시에 협상단 차석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죠.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도 같은 입장인가요?
네. 허바드 전 대사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25년 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건 맞지만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협상에 나설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제네바 기본 합의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네, 허바드 전 대사는 25년 전 제네바 합의가 10년 가까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든 유지를 했더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기회가 있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네.
허바드 전 대사는 또 제네바 합의가 토대가 돼서 후에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합의가 제네바 합의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띄었으며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이유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에 대해서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이 잘못한 건 맞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지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임 빌 클린턴 정부 때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허바드 전 대사는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지 않고 무효화시킨 것은 큰 실수였다며 작은 걸 막으려다가 더 큰 걸 못 막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25년 전 있었던 제네바 기본 합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협상에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대 중반 당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에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면서 북한과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북한과의 스웨덴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발언인데요. 역시 김영교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
현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기존의 실패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 예전 방식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현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패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폼페오 장관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게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데 이어서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북한은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연말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의 압박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경고하고 나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제에 침입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 반응을 살펴봤고요. 또 해리스 대사의 반응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패한 전략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한 소식, 또 제네바 기본합의 25주년을 맞아 당시 협상 주역들의 얘기를 들어본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지난주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 선택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마태 씨의 사연,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사연 가족 들으시겠습니다. 탈북자 김마태 씨. 김 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라곤 누이들 뿐입니다. 전 부인과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산천에, 그리고 마음에 묻고 왔습니다. 딸의 앞길 하나만을 생각하며 미국행을 선택한 김 씨. 먹고 살기 바빠 뒤돌아볼 새 없지만 가끔씩 그리움을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그리움을 누르며 사는 김 씨를 위해 지역 한인단체가 위로잔치도 열어주고 그 덕에 마음껏 울어도 봅니다. 북한 생각 언제 가장 많이 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언제가 제일 마지막은 그저 그 명절 때, 생일날 때, 이럴 때.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날, 그리고 특히 그 평통에서 추석 명절을 문화회관에서 했었어요. 북한 사람 다 모여놨고요. 그때 눈물 세게 흘렸어요. 이 북한에 있었다면 제가 외아들이었단 말이죠. 사랑을 세게 받고 북한에 있었으면 해마다 두 번씩은 묘지에 가죠.
해마다 두 번은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지금은 그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너무나도 그 애타서 하니까 애타서 돌아가시오. 아, 아버지는 늙어서 돌아갔지만 네, 우리 집안 자체가 원래 좀 수명이 다 길어요. 원래는 근데 부모님 돌아가는 건 내가 못 봤단 말이지.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살았던 김 씨에 대한 보위부의 감시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던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기력이 약해진 김 씨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처한 상황에 속을 앓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보이는 자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더해 김 씨의 마음을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아픔.
죽은 와이프는 네, 차사고로 죽으셨죠.
차사고로요?
네. 아들은 97년도에 내가 보이부 추격을 세게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잡으러 다니는데 피하다 나니까 그때 소화불량 걸려서 아들이 죽었어요. 소화불량.
이렇게 김마태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런 아픔은 엄마와 오빠를 잃은 하나뿐인 딸 혜미에게 따뜻한 가족을 다시 갖게 해주고 싶다는 의지를 만들었는데요. 김 씨 자신도 자유를 찾은 이 땅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도 이루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와이프를 빨리 얻어야 되겠구나. 그게 싫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어떤 점이 이렇게 내 아내로 평생 살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마음이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제가 보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혼이 힘들잖아요. 결혼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편이 돌아갔다는 거. 이혼하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상대방에 대한 연인의 감정이 살아있겠죠? 그쵸? 원망보다도 연인의 감정이 더 살아있죠. 뭐 아쉬운 감이 더 있고, 뭐 좀 더 위해 줄 수 있겠죠?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조선족 여성과 역시 2015년 결혼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몸의 절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중풍 환자지만 아내의 인품이 마음에 들어 돌봐주고 싶었다는데요. 조선족 아내에게 딸이 하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쭉 보니까 이 와이프도 괜찮지만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 딸과 잘 어울리겠고 우선 미국 문화 잘 배웠고 참 또 코리아 문화 배워야 되겠지 아무래도 제 나라 사람인데 제 핏줄을 잊어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주 잘 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잖아요. 딸 키우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딸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겠지 되더구나. 같이 사는데 하고 형제간 되는 거죠.
김 씨는 아내 덕에 딸 하나 더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5살 조앤인데요. 영어가 불편한 자신을 도와주고 딸 해미의 미국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는 참 고마운 딸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앤은 2년 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 씨와는 다르게 조앤은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겠다고 그럴 때는 나랑 언니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내 생각에는 엄마가 너무 빨리 결혼하겠다고 말하니까 좀 갑작한 일이에서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3년, 4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싫었던 건데요. 하지만 새아빠와 언니와 생활한 지 2년이 돼가는 지금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좋아요.
단짝이 생긴 건 엄마뿐만이 아닌데요. 조앤에게도 친구 같은 언니가 단짝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아서 언니 있는 기분이 모르고 그러고 어떤데 혼자 있어서 맨날 외로웠는데 언니 생겨서 같이 말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가 문제 있으면 언니한테 말할 수 있고 언니도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고 뭐 말해줄 수 있고
조앤은 북한에서 온 언니의 이전 삶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억하는 게 좀 안 좋은 기억이 돌아올까 봐 안 물어봐요 많이.
일부러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언니가 북한을 빠져나올 때 고생한 얘긴 들었습니다.
조금만 들었어요. 길가에서 잤다고 그런 잘 안 믿고 그러고 그 정도로 나쁠 수 있는지 생각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많이 복 받았는 것 같아요.
난민으로 들어온 아빠와 언니도 곧 미국 시민이 될 거라며 기뻐하는 조앤. 언니의 미국 생활 적응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니는 미국말 진짜 빨리 배웠는 것 같아요.
둘이 영어로 얘기해요?
네. 굉장히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ESL 클래스에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배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앤은 아픈 엄마를 돌봐주는 언니가 고맙습니다. 친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해왔던 일을 언니와 새아빠가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조앤은 싫었던 엄마의 결혼이 그리고 낯설고 불편했던 탈북자 아빠와 언니가 받아들여줬고 이젠 가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서로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서로 아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김 씨 가족은 행복한 모습입니다.
어떤데 말이 안 통해요.
한국말도?
네. 왜냐면 거기도 통해. 약간 사투리 있어서 나도 약간 말을 이해 안 하고 내가 말하면 또 그쪽도 안 이해하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엄마도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이제 천천히 엄마도 이쪽 말도 이해하고 이쪽 말도 이해해서 엄마가 약간 중간에서 그냥 번역 약간 해요.
엄마가 다리가 돼주시는구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만나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금광과 은광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돈은 해운과 철도, 공장, 상점, 토지 회사 같은 다른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성장으로 식품 분야 가운데 특히 육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수백만 마리의 소들을 동부시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장주들이 우리 소떼가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고 아예 울타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2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시대.
소머리는 보통 봄에 소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목축업자들은 넓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 목동들인 카우보이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보통 2,500마리에서 5,00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이동했는데 12명에서 20명 정도의 카우보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소머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우보이들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야 하고 밤낮으로 소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들은 보통 밤새 풀을 뜯고 매일 출발하기 전 새벽까지 풀을 뜯는데 풀이 많고 좋은 곳에서는 좀 천천히 이동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를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 소들이 살이 올라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880년대 초 소값이 마리당 $50로 뛰면서 많은 목축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에 뛰어들었고 목축업자들마다 사육하는 소의 마리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목축업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소가 지나는 길 주변에는 목초들이 사라져갔고요. 육류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사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소 키워서 돈 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죄다 목축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공급가격도 워낙 떨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혹독한 겨울 추위를 두 번 치르면서 수십만 마리의 소들을 폐사시켜야 했습니다. 뭐 여름은 또 어떻고요. 가뭄으로 풀이 말라 죽어가니 소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요. 지금은 육류 산업이 거의 붕괴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소를 갖고 있는 목축업자와 양을 가진 목축업자들 간에 목초지를 놓고 분쟁까지 일어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를 키워서 한몫 챙기던 시절은 이제 다 가버렸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다고요.
땅을 찾아 서부로 온 사람들은 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목초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목초지에 울타리를 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땅을 갈았습니다. 또 다른 정착민들은 엄청난 수의 양떼를 들여왔습니다.
양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당최 풀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좋은 목초지가 있다고 해서 소들을 몰고 먼 길을 왔는데 양떼가 먼저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서 우리 소들을 먹일 풀이 없습니다. 다른 곳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소떼 몰고 가서 넓은 초원에서 방목하는 것도 다 옛말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젠 내 땅에 울타리를 치고 내 울타리 안에서 소를 키울 생각입니다. 이 신경 저 신경 안 쓰고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목초지를 두고 벌인 소 목축업자와 양 목축업자의 경쟁은 늘 양 목축업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소들은 양떼가 먹고 지나간 곳에서는 풀을 먹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소 목축업자들과 양 목축업자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 목축업자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 목축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농부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소 목축업자들은 자기 땅에 울타리를 치고 소를 관리해야 했고요. 더 이상 넓은 초원에서 방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이르면서 소를 무는 목동들인 카우보이들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우보이들의 이야기와 거친 생활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책을 통해 카우보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카우보이들이 겪은 어려움과 희망, 감정을 담은 노래를 통해서 음악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소머리의 대장정에서 소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목동들인 카우보이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신나는 얘기거리가 되고 있고 많은 작가들의 소재가 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우보이에 대해서 쓴 유명한 작가는 동부에서 온 오웬 위스터였습니다. 위스터는 오랫동안 소 목축업자로 일했고요. 나중에 더 버지니안이란 책에서 카우보이들의 영웅적인 삶을 소개했습니다.
카우보이를 배우기 위해 동부에서 서부로 온 또 한 명은 미술가인 프레데릭 레밍턴이었습니다. 레밍턴은 2년 동안 직접 카우보이 생활을 했고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서부에 대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보냈습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레밍턴의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통해서 서부를 달리는 카우보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은 서부로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코타와 유타,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같은 광활한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부로 이동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충돌이 커졌습니다.
서부에서 온 정착민들과 목축업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인디언들과 연방 정부 사이에 잦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인디언들을 다루기 위해 잔인한 정책을 썼습니다.
1800년대 중반 동부 지역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대부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언들의 거주지가 주어졌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자, 끝곡으로 The Lumineers가 부릅니다. 호헤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show me family, all the blood that I will bleed. I don't